마태복음 13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기적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벌이고 하시다가 오늘부터 13장 이곳에서 드디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 눈앞에 천국이 실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비유를 쓰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 곁에 둠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듯이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일곱 가지로 비유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어머니가 동생들을 앞세워서 와서 이제 제발 집으로 들어와라. 다들 내가 미쳤다고 하는구나.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다. 아마 어쩌면 아들 예수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리고 집에 잠시 갔다가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어쨌건 그날 집에 들어갔다가 또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는 여기는 호수가죠.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정말 오늘 이 호숫가에 이 배를 띄워놓고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창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아닌가요? 거기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되 배에 올라가서 듣는 자들은 해변가에 무리를 지어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밀려서 뭐 어디 자리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큰 무리가 몰려들었겠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설교를 할 때는 바람이 해변 쪽에서 산 쪽으로 불어가는 것이고 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위에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면 이쪽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갈릴리 쪽으로. 그래서 주로 주님께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확성기라든지 스피커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리까지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배를 띄울 생각을 하세요? 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호숫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즉 교회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회당에서도 전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뭐 베다니에 있는 시몬, 문둥이 집 시몬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또 여리고성의 삭개오 집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교회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은 새하늘 새 땅이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비유를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에 관한 건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비유라고 쓰는 우리가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파라볼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라라는 곁에라고. 예. 곁에 던져다, 곁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 곁에 두는 게 비유예요. 따라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생각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사물들로 설명함으로써 그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또 궁금증과 또 더 많은 묵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요 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 전개되는 진리는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 포함된 진리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오랫동안 삶에 접촉되는 진리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당시에 이게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잘 아는 대로 무슨 뭐 우리가 손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죠. 그리고는 또 나귀에다가 자루에 구멍을 내서 그걸 달고 다니면서 나귀를 이끌고 가면 나귀가 걸어가는 대로 그 구멍난 자루에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씨앗이 떨어져 내립니다. 어쨌건 씨를 뿌리다 보면은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씨가 떨어지는 곳을 네 곳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또한 농부들이 일상의 농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네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좋은 밭, 좋은 땅.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일한 씨앗, 동일한 말씀, 동일한 진리가 떨어지는 곳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은 동일하게 떨어져요. 천국은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열매라는 것, 곡식이 나중에 열매를 맺죠. 나달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일곱 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주님께서는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또 예, 뭐 어부 출신답게 또 그물 비유도 있지만은 어쨌건 이 농사 짓는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매나 씨앗이나 이런 것에 비유되는 까닭은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열매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매는 여러분 시간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죠. 씨앗은 그 씨앗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과거가 들어있어요. 또 씨앗은 현재입니다. 또 씨앗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을지에 관한 건 또 미래가 되는 것이죠. 또 열매가 맺히면은 열매 안에는 씨앗이라고 하는 과거가 들어있고 나무라고 하는 현재가 들어있고 또 열매를 통해서 숲이라고 하는 미래가 들어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순한 씨앗이요 열매지만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전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해외 토픽 같은 것이지만 이 뭐 이집트나 어디 이런 데서 뭐 천 몇백 년 전 씨앗들이 발견되고 뭐 시베리아 동토에서 뭐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런 생명체들이 발견된데 그걸 씨앗을 또 심으면 또 난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도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다는 까닭은 그 안에 현재가 있고 또한 미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하나지만 씨앗 하나지만은 그 속에서 나무 숲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어쨌건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밭에 뿌려지지만 마지막에 옥토밭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최하 30배고 많으면 100배까지 난다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날 저기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원래 곡식은 뭐 통상적으로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수확을 기대한다고 해요. 그러니 뭐 100배라고 하는 건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을 약속한다는 뜻이죠. 어쨌건 그러나 그 동일한 이 씨앗이 뿌려졌지만 뭐 나중에 또 한번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밭은 이런 밭들은 왜 열매를 안 맺느냐? 그럼 그 왜 열매를 안 맺는지 한번 또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죽고 나면 끝인데 무슨 죽은 이후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느냐라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현실에만 집착할 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왜 열리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천국 곁에 보이지 않는 천국 곁에다가 보이는 천국의 이미지를 갖다가 대비를 시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특권은 뭡니까? 제자들은 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께 더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만큼 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 돼요. 처음엔 덮어놓고 모르는 거는 아직 주님께서 나한테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구나. 때가 되면은 다 펼쳐서 보여주시듯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게 열매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어느 날 열어서 펼쳐 보여주듯 다 보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세계의 진리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 세계의 이 철칙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읽는 사람들은 더 읽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더 깨닫습니다.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해요. 그러나 점점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아둔해지고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21년도 뭐 맥체인 성경으로도 읽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읽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읽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삼독을 목표로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은 받은 것도 더 풍성히 받아서 더 후히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건 오늘 보니까 비유로 말하는 까닭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사야의 예를 보면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인용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히브리식 표현 중에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이 결과를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할까? 이거는 아람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옛날에 주님께서는 이 아람어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르굼 성경이라고 아람어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데 따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면은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놀기만 해라. 계속 놀아라. 내가 대학 갈까 두렵다. 내가. 이 표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놀고 또 놀고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게 된다 하는 이런 미래에 관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저주의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목적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도 내가 그렇게 아둔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도 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나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눈은 보므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달아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밭은 뭡니까? 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트기도 전에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새가 물어가듯이 가져가 버리는 것. 이게 길가밭에 떨어진 것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야, 그 좋은 말씀이다 하고 금방 받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 그 밑에 석회암이거나 이래서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그러면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아, 말씀을 받을 때는 뭐 아멘하고 뭐 이렇게 기쁘게 받고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받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말씀은 오간 데가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는 내렸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로 못 자라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에 가시 덤불이 놓여 있어서 밑으로 뿌리는 내려서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러나 그 가시 덤불이란 뭐라고요? 그건 염려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봐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오늘 보니까 가라지 비유를 또 드는데 가라지는 그 당시에 독보리를 말해요. 밀보리가 아니라 그러나 비슷해가지고 처음에는 자랄 때 뭐가 뭔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 근데 가라지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웃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과 악인들을 보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라지는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외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그냥 흥황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절묘하게 비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럼 언제 구별이 되냐? 열매를 맺을 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밀은 알이 꽉 차는데 나달이 차는데 가라지는 알이 차지 않아요. 빈 쭉쟁이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색깔이 점점 변해요. 추수 때가 되어가는데 밀은 노랗게 변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데 가라지는 검어게 변해가요. 색깔이 검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달이 차기 때문에 밀보리는 밀은 곡식에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나달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추수 때 너무나 식별이 쉬운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그때 그냥 수확을 하면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걷어가지고 단에 묶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라주 뽑다가 이 밀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뭘 잘못 뽑다가 괜히 밀 하나를 뽑으면 그게 더 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악인 10명을 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하나를 지키는 것, 의인 하나가 열매 맺는 것, 충실한 의인의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보다도 구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보리는 가라지는 내버려 두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다 농사에서 그 당시에는 있는 흔한 비유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결말을 얻을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는 내일도 계속되겠지만 오늘 이 비유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몰라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지, 우리가 가라지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달할, 충실한 나달을 결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라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라지 뽑느라고 여러분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님이 다 추순 날에 단으로 묶어서 다 태워버릴 것이요, 우리는 수확될 것이요, 주님은 우리의 수확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그 알찬 결실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가라지를 벌어주지만 악인들이 내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 버려진 듯하지만은 버려져서는 안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악인과 의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도 아니요, 악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지만 있는 것도 아니요, 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는 것 같지만, 함께 자라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너무나 구별하기 쉽게 그들은 빈속이 될 것이요, 열매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배요, 혹 60배요, 혹 30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 많이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수많은 은혜가 주님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그 나달 맺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실하게 익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충분한 결실, 튼튼한 열매, 아름다운 그 열매가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사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 누구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씨앗이 되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튼실한 열매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생 동안 열매 맺는 일생 살기로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